여러분, 위기에 빠진 조직이나 완전히 무너져가는 사람의 마음을 다시 돌려세우는 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진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바쁜 일상 속에서 방대한 정보의 핵심만을 짚어드리는 우리의 심층 탐구. 오늘 우리는 수천 년 전에 고대 텍스트에서 발견한 놀랍도록 정교한 위기 극복 마스터 클래스를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흥미롭게 읽은 자료인데요. 애슐랜드 신학대학원의 신약학 석좌 교수이신 데이비드 드실바 박사님의 강연 기록입니다.
아, 그 25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하신 분이죠?
맞습니다. 성경적 이러닝이라는 방대한 디지털 학습 플랫폼을 통해 제공된 강연인데 이게 통찰력이 워낙 탁월해서요. 스페인어, 프랑스어, 수아일리어, 페르시아어 등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 리더들과 공유되고 있는 자료입니다.
와, 수십 개 언어로요? 확실히 글로벌하게 먹히는 내용인가 보네요. 여기서 미리 확실히 짚고 넘어갈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히브리서라는 고대 종교 텍스트의 특정 교리를 옹호하거나 종교적인 설교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그 부분은 오해가 없어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주목하는 건 극심한 핍박과 위기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세운 이 저자의 다섯 가지 설교와 설득의 기술입니다.
이 고대의 소통 전략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개인적인 역경이나 조직의 리더십 그리고 무너진 멘탈을 복구하는 과정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분석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 메커니즘을 여러분과 함께 철저하게 해부해볼 겁니다.
아주 중요한 접근입니다. 누군가를 설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동기를 부여하는 그 심리적 기제는 사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놀랍도록 똑같이 작동하거든요.
좋아, 하나씩 풀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전략부터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드실바 박사는 첫 번째 설득 기술을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 영어로는 Ultimate Focus Shift라고 표현했죠.
보통 설득의 근본적인 목표는 총중을 현재 그들이 있는 곳에서 화자가 원하는 곳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본 원리죠.
그런데 이 텍스트의 저자는 청중들이 겪고 있는 그 끔찍한 고통이나 이웃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그 우울한 현실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네, 오히려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유지하는 신의 아들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압도적인 약간 우주적 스케일의 이미지로 포문을 엽니다. 이거 왜 이런 건가요?
그 맥락을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시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단순히 오늘 좀 우울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완전 패닉 상태였나요?
네.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는 동료들을 보면서 극심한 수치심과 공포에 짓눌려 있었죠.
어우,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옛날처럼 조용히 회당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살자며 다 포기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너희들 왜 이렇게 나약하냐고 꾸짖는 대신에
꾸짖지 않고
네,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우주 밖으로 확 당겨버린 겁니다.
아, 어우, 방금 말씀드리면서 저는 약간 기업의 턴어라운드 상황이 떠올랐어요.
기업이 어떤 면에서요?
실적이 완전 폭락하고 핵심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서 사기가 바닥을 친 회사의 CEO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전 직원을 모아놓고 당장의 적자나 부서 간의 갈등, 경쟁사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보통 회의실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실적표 띄워놓고.
맞아요. 그런데 이 CEO는 회사가 처음 세워졌을 때 가졌던 세상을 바꿀 위대한 비전과 산업 전체의 미래 청사진을 브리핑하는 겁니다.
아, 완전히 스케일을 키워버리는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안의 회의론자가 고개를 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장 내일 월세를 못 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우주는 넓고 신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주 전형적이고 감상적인 현실 도피 아닌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게 겉보기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드실바 박사는 이것이 고도의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명확히 짚어냅니다.
인지적 재구성이요? 그러니까 현실 도피랑은 다르다.
네, 완전 다릅니다. 현실 도피는 문제를 그냥 회피하는 것이지만 이 전략은 문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아예 끼워주는 겁니다.
렌즈를 바꾼다?
인간의 뇌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터널 비전을 경험하거든요. 눈앞의 위협, 즉 이웃들의 조롱이나 경제적 손실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죠.
맞아요. 불안할 때는 진짜 그것밖에 안 보이죠.
설계자는 압도적으로 더 큰 존재와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함으로써 그 터널을 그냥 깨부숴버린 겁니다.
아, 좁아진 시야를 강제로 열어젖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현실을 잊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대한 영광과 구원이라는 전체 그림 안에서 그들이 겪는 고난을 아주 작은 일부로 축소시켜버리는 겁니다.
약간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만드는 효과네요.
맞아요. 새로운 관점을 장착시킨 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고난에 압도당하는 상태에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상태로 심리적 무게중심을 확 이동시킨 거죠.
와, 관점을 우주적 스케일로 넓혀서 당장의 공포를 희석시킨다는 원리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거대한 비전을 봤다고 해도 다음날 아침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출근하면 또 똑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죠.
또다시 핍박을 견뎌야 하는 그 지독한 일상 속에서는 좀 더 강력한 프레임이 필요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디실바가 쓰는 이를 문턱으로 프레이밍하라고 설명합니다.
문턱이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설교자는 구약성경 민수기 14장과 시편 95편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광야 세대의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탈출했던 그 이야기 맞죠?
네, 탈출해서 홍해를 건넜지만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며 엄청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공포에 질려서 차라리 노예로 살던 이집트로 돌아가자며 통곡합니다.
아, 다 와줘 포기하려고 했던 그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설교자는 지금 히브리서 청중들이 정확히 그들과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외부의 핍박이 진짜 위협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드실바 박사가 말한 영적 경화증에 걸리는 것이 진짜 치명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하죠.
네, 영적 경화증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데요.
그런데 대체 이 영적 경화증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사람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절망에 노출되면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상처받기 싫으니까 방어벽을 치는 거네요. 그렇죠. 희망을 가졌다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예 기대를 저버리고 냉소적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아, 냉소주의.
마음의 표면에 굳은 살을 박이게 해서 어떤 외부의 긍정적인 메시지나 신의 목소리도 침투하지 못하게 차단해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경화증입니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설교자가 청중의 상황을 규정하는 그 방식이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설교자는 그들이 이제 막 고난을 시작하는 출발선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문턱에 서 있다고 프레이밍하잖아요.
네, 다 왔다. 조금만 더 가자. 이런 식이죠.
솔직히 말해볼까요? 저는 이거 약간 전형적인 리더들의 조작 아닙니까?
조작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제로 몇 년, 아니 수십 년을 더 핍박 속에 살아야 했어요. 당장 내일 엄청난 보상이 주어지는 진짜 물리적인 문턱도 아니었는데 다 왔어, 한 발짝만 더 가면 돼 라고 말하는 건 무리한 거짓말 아닌가요?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보면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이 텍스트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리더의 얄팍한 거짓말이나 조작이 절대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왜냐하면 영적인 여정이나 개인의 신념을 지키는 과정에서는 물리적인 시간표보다 매일매일의 선택, 그 자체가 문턱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디실바 박사는 이것을 선의에 의한 진실된 프레이밍이라고 해석하죠.
아, 매일매일이 문턱이라는 뜻이군요.
경제학의 개념을 빌려오자면 매몰 비용을 아주 긍정적인 동력으로 전환한 셈입니다.
매몰 비용이요?
네, 설교자는 청중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다. 재산을 잃고 조롱을 받으면서도 여기까지 왔다. 지금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 모든 희생은 아무 의미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린다. 라고요.
와, 네가 지금 당장 포기하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날아간다는 거네요.
즉,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로 선택하는 그 순간이 이미 투자한 과거의 희생에 영광스러운 미래의 보상으로 연결짓는 결정적인 문턱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정말 강력하네요. 거짓으로 내일이면 끝난다고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리는 결정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문턱이다라고 주체성을 완전 부여한 거군요.
맞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 선택의 무게감을 일깨워준 거죠.
자신이 이렇게 결정적이고 무거운 문턱에 서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게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이 지점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책임감과 깊이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논의가 시작되죠.
이 설교자는 절망에 빠진 청중을 그냥 다정하게 위로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매섭게 몰아붙이죠. 이것이 세 번째 전략인 청중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거의 화를 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으니 너희가 마땅히 남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기초적인 원리나 다시 배워야 하고 젖만 먹고 단단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는 어린아이구나 하면서 엄청나게 일침을 가하잖아요.
세례를 받고 입교한 것은 완성된 게 아니라 거대한 변태 과정을 시작하는 애벌레 단계에 불과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네, 값비싼 은혜를 받았으니 그에 걸맞은 영적 성숙과 책임감으로 보답하라는 강렬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네 번째 전략인 내용을 깊이 있게 만들라로 곧장 이어집니다.
Make it meaty. 고기처럼 든든하게 만들라. 이거죠.
네. 설교자는 청중이 듣기 편안한 이야기만 골라서 하지 않고 아주 까다롭고 정교한 신학적 질문들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그 깊이 있는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속죄소에 대한 논증이었습니다.
아,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화려한 제단보다 진영 밖의 초라한 십자가가 왜 더 우월한 속죄소인지를 설명하는 대목이요. 그런데 대체 이 진영 밖이 무슨 의미길래 이걸 그렇게 길고 복잡하게 논증한 겁니까?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 예루살렘 성전, 즉 진영 안이라는 공간은 존경받는 종교적 중심지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기득권이고 주류사회네요?
네, 사회적 지위와 소속감이 확실히 보장되는 곳이죠. 반면 진영 밖은 범죄자들이 처형당하는 곳, 수치스럽고 버림받은 곳을 의미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 진영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아, 이 쫓겨난 거군요.
그래서 설교자는 지금 복잡한 신앙 논증을 통해 청중들에게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진영 안에 남아서 안락함과 사회적 인정을 구하지 마라. 오히려 예수가 당했던 그 수치스러움이 있는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 수치를 기꺼이 짊어져라.
그것이 진짜 구원의 길이다.
네. 그것이 핵심입니다.
아, 단순히 지식을 뽐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 변두리로 밀려난 그들의 현실을 영광스러운 선택으로 재해석할 수 있도록 완전 논리적 무기를 쥐어주는 거군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제 개인 트레이너가 생각났습니다.
오, 헬스장 트레이너요?
네. 초보 시절에는 제가 빈 바벨만 들어도 잘한다, 무리하지 말라며 다정하게 달래주죠. 하지만 몇 년 운동을 하고 나면 태도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이제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초는 다 아시잖아요. 자세가 흐트러지면 부상당합니다. 남을 가르칠 수준이 되어야지 왜 아직도 요령을 피우십니까? 하면서 한계까지 완전 밀어붙이죠.
하하, 맞아요. 진짜 좋은 트레이너네요.
게다가 훌륭한 트레이너는 자기도 회원들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 해부학이나 운동력학 공부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료에서도 드실바 왁사는 오늘날의 리더들, 특히 목회자들이 행정과 신방에 치이는 바쁜 목회자 증후군을 핑계로 지적이고 신학적인 깊이를 추구하는 것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다시 태클을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당장 직장을 잃고 이웃들에게 돌을 맞는 청중들에게 대체 왜 이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신학적, 철학적 깊이가 필요합니까? 극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단순하고 명쾌한 구호가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면 복 받을 거야 같은 메시지 말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평온하고 순탄한 시기에는 그런 얄팍한 이해와 단순한 구호만으로도 신앙이나 신념을 유지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위기가 없을 때는 잘 넘어가죠?
네, 하지만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위기나 극도의 핍박이 닥쳤을 때 그 얄팍함은 가장 먼저 부러지고 맙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뿌리가 얕은 나무가 가장 먼저 뽑히는 것과 같죠.
아, 깊이가 없으면 위기 때 다 날아간다는 거네요.
리더가 복잡하고 깊이 있는 사유의 과정을 거쳐 탄탄한 논리를 제공할 때 비로소 청중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헌신과 확신의 기초를 다지게 됩니다.
그럼 깊은 신학적 이해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장비인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생존 장비죠.
깊이가 곧 극한 상황에서의 생존력이라는 말씀이군요. 자, 우주적인 시선으로 현실을 축소하고 매일매일을 결정적인 문턱으로 만들고 얄팍함을 버리고 지적인 깊이로 무장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완벽한 빌드업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여전히 너무나 고통스럽고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원초적인 에너지, 약간 폭발적인 동력은 대체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여기서 바로 드실바 박사가 분석한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전략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대복에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야망의 방향 재설정이죠.
보통 종교적인 가르침에서는 인간의 야망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를 세속적이고 타락한 본성으로 취급하며 억누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욕심 버려라, 마음 비워라. 항상 그러죠.
하지만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간의 그 본성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폭발하도록 해방시켜버립니다.
아,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유명한 믿음의 장 이야기죠?
네, 맞습니다. 설교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공하거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아니라 신의 부름에 따라 세상의 쥐와 안락함을 포기하면서까지 위대한 비전을 추구한 여웅들의 퍼레이드를 쫙 펼쳐 보여줍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나 이집트 왕자의 지위를 버린 모세 같은 사람들이요.
네, 그리고 핍박 속에 죽어간 수많은 선지자들 말이죠.
드실바 박사가 이 전략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옛날 유명 TV 프로그램인 부자와 유명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비유로 든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설교자가 리모컨을 뺏어서 청중들의 채널을 확 돌려버린 거잖아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현세에서 부와 건강을 누리는 것을 신의 축복으로 여기는 이른바 번영복음에 끌리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설교자는 그 번영복음의 채널을 단호하게 꺼버립니다. 대신 철의 장막 뒤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북인도에서 신앙을 지키다 모든 것을 잃은 현대의 순교자들까지 포함하는 이른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중인들을 청중들의 관중석에 빼곡히 앉혀둡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실리콘밸리의 거물이나 인스타그램의 화려한 인플루언서들을 부러워하도록 우리 뇌가 세팅되어 있죠.
네, 그건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인정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강력한 본능 자체를 죄악시한 게 아닙니다. 그저 내게 박수를 쳐줄 관중석의 대상을 다른 존재들로 확 바꿔치기 한 것뿐이죠.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당시 로마와 유대사회는 기독교인들에게 멸시와 수치심을 주어 그들의 멘탈을 붕괴시키려 했습니다.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려 스스로 패배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였죠.
가스라이팅이네요.
그런데 설교자는 그 수치심의 프레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립니다. 너희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외롭고 비참한 가시밭길이 아니다. 저 관중석을 봐라. 수천전의 역사를 관통해온 가장 위대한 영웅들이 지금 너희의 경기를 지켜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고 있다.
와, 닭살돋네요.
신앙의 길을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박수갈채가 기다리는 숨막히게 흥미진진하고 영광스러운 올림픽 경기로 재설정한 것입니다. 누구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그 기준을 사회의 주류에서 영적인 영웅들로 이동시킨 최고의 수사학적 승리죠.
정말 압구적인 통찰이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해부해본 이 고대 텍스트의 다섯 가지 설득 전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죠. 당장의 고난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우주적이고 궁극적인 관점의 전환.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포기할 자리가 아니라 보상을 얻기 직전의 치열한 문턱이라는 재해석. 위로에만 머물지 않고 지독하게 요구하는 영적 성숙과 책임감. 위기의 순간에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버텨주는 사유와 신학의 깊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속적인 성공이 아니라 거룩한 영웅들의 박수갈채를 원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해방시키는 야망의 재설정까지.
완벽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 전략들은 단지 2000년 전에 핍박받는 종교인들에게만 유효했던 것이 아닙니다. 붕괴 직전에 조직을 다시 세우려는 경영자, 사회적 편견과 싸우며 묵묵히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가는 혁신가, 그리고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철학적 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이 깊은 탐구의 끝에서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네, 좋죠.
오늘날 우리의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증인들만을 보여줍니다. 더 부유하고 더 젊고 더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죠.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자신의 인생이라는 경기를 지켜볼 관중석의 멤버들을 직접 고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중석 물갈이네요.
네. 스마트폰 알고리즘이 강요하는 세속적인 숭리자들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신념, 그리고 꺾이지 않는 용기를 보여준 여러분만의 거룩한 증인들을 의도적으로 큐레이션하여 여러분 머릿속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재설정한다면 여러분의 내밀한 야망과 내일 아침 삶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심층탐구는 이 질문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